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핵합의 이후 서방 측의 제재 완화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란의 불만과 좌초 위기에 놓인 시리아 정치 협상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란 관리들은 지난 1월 핵합의가 본격 이행된 뒤 충분한 제재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지난 주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 담당 고위 대표와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핵합의 이행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미국 금융체제에 이란이 접근하는 것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친이스라엘 단체인 J스트리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 대가로 지금까지 30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군이 올해 안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북부 도시 모수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SIL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직접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라크군의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수군 지원 등을 통해 ISIL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병력 200명과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파견되는 미군은 모술로 진격하는 이라크군의 자문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카터 장관은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걸프협력위원회 정상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 걸프협력위원회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진전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정상들은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과 영내 갈등에 대처하고 종파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영국을 방문해 엘리자베스 여왕을 면담한 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후보들의 최대 승부처인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는 뉴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10% 이상 뒤지고 있지만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뒤졌던 주들에서 승리했다며 여론조사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클린턴과 샌더스 후보는 각각 1,758명과 1,076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가운데 뉴욕주에는 291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뉴욕 경선 여론조사 결과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744명이며 테드 크루즈 후보 559명, 존 케이시 후보는 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지진으로 적어도 413명이 숨졌다며 피해 지역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은 어제 규모 7.8의 지진으로 폐허가 된 에콰도르 북동부 포르토비에조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르토비에조 지역은 인근 도시 만타와 페데르날레스와 함께 이번에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쿠바인 의사 3명과 북아일랜드 가톨릭 선교사, 캐나다인 2명, 미국인 1명 등 외국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공격해 적어도 28명이 숨지고 327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과 보안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아프간 관리들의 보호를 책임진 보안군 특수부대 건물을 겨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이 서울에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림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생동물 6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 북부 산간에는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한일 남국 3국은 오늘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미 한일 3국이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 차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총의에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임 차관은 미한일 3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 나간다는 것이 안보리의 결정이고 또 국제사회의 판단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북한이 전략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한중간 협의에 대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중국은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임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이며 미한일 3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는 건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도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 내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미국과 중국 등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경고한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그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Seeing those comments, we take all that those kinds of threats seriously. We have to, given the past behavior of the.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 정권의 과거 행동을 고려할 때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을 최대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 절차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18일 미한동맹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당연히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 북한 체제의 본성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언제 이런 일들을 감행할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권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동시에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 또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 공급을 상당히 줄이겠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성공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압박에 밀려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북핵 협상에 나선다면 충격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질렸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상하고 싶어 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 당국자들은 이미 시도해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면 미국으로부터 더욱 큰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이 경우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할지, 추가 제재를 해야 할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할지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미국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형진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과 지역적, 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이 핵 선제 공격과 또 다른 핵실험을 위협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전략적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예측 불가능하고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경한 태도에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7차 노동당 대회에 중국을 초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국내 행사로 치르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5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측 인사를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사실상 초청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월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북했을 당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국 측에 통보함으로써 망신을 줬다며 금이 간 북중 관계가 당 대회를 계기로 한 일회성 고위급 접촉으로 회복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굳이 중국 측 인사를 초청하려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초청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 2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등이 라오스 등 동남아 우방국을 방문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초청 외교 동향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다보스 포럼 참석이 무산되는 등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0년 6차 당 대회 때에는 118개 나라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당시엔 리셴옌 중국 부주석을 비롯해 그리쉰 러시아 정치국 위원, 세쿠트레 기니 대통령, 무가베 짐바브웨 총리 등 정상급 외빈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36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당대회를 북한이 외빈 없이 치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대회 전에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일으키려는 계산된 조치일 수 있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중국을 행사에 부르지 않는 것은 중국 입장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 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도 북한이 초청 외교를 포기했다면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무력 시위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당 대회를 내부 결속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당 대회 전에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대내적인 것에만 더 초점을 두겠다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김정은 개인의 권위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도발을 행위를 통해서 대내 그 국내적 통합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당 대회 준비 동향과 관련해 당 대회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 이유에 대해 대북 제재 영향으로 대외 무역과 외화벌이 여건이 악화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과 당 대외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차 당대회 때는 100만 명이 참가한 군중 시위와 5만 명이 참여한 집단 체조 등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70일 전투 등 노력 동원과 충성 자금 상납 강요, 휴대전화 단속 등 사회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일부 접경 지역에선 물가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 외화와 물자 부족으로 경제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재일 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에서 국가주석이나 당 총비서로 추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헌법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국가주석과 총비서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김재일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 조직을 개편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 건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엔의 제재 시행 이후 북한이 나미비아에 건설한 탄약 공장은 없다는 나미비아 정부의 해명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메일앤 가디언 신문은 북한이 유엔 제재 이후에도 나미비아에서 탄약 공장 건설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나미비아 수도 빈투쿠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오하미테스에 새로 건설된 군사시설 단지에서 2012년 10월 13일 북한 기술자들이 하역 작업을 감독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위성사진 분석 결과 새 단지 건설은 2010년 초 시작됐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18745가 채택된 지 6개월 후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들은 새 군사시설 단지가 북한 기술자들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국제무기 전문가들은 새 군사시설 단지의 설계가 전형적인 탄약공장 설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심 중앙시설에서 목격된 컴퓨터가 통제하는 선반 수십 대는 이 시설이 주요 탄약 공장임을 시사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나미비아 정부가 새 군사시설 단지가 언제 건설됐는지 등 관련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군수업체가 나미비아에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제재를 심각하게 어긴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나미비아 빈투쿠 지역의 레오파트 계곡에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탄약 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업체는 또 나미비아에서 군사학교와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관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나미비아 정부는 탄약 공장을 북한인들이 지은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은 북한이 관여한 나미비아 내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나미비아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약 공장 등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 대북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다면서 유엔의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는 나미비아에 북한이 건설한 탄약 공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포정치로 권력은 장악했으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3일 집권 4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 각종 보고대회 행사를 열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 핵 강국의 전열에 높이 올려 세우신 것은 천만 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 주신 민족사적 대공적입니다.
김정은이 4년 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외부 세계에서는 불안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나이가 28살로 너무 어린데다 짧은 후계 수업으로 국정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실세인 리용호 총참모장과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절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 와중에 장성택 숙정에 앞장섰던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김정은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과거 성군정치 시절 비대해졌던 북한군부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으며 리영기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확실히 장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란 외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 4년 내내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에 200개였던 장마당은 현재는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기용했으며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한국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의 말입니다.
6.28, 12.1, 그 다음 530 방침 나온 530 방침 같은 경우는 6.28에서 초과 달성 목표에 대해서 7위 당국이 가져가고 3위 개인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2014년 같은 경우에 530 조치는 6월 오히려 인민들이 가져갔잖아요. 그 인민생활 향상이란 방침과 불가피하게 당국에서 배급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불가피하게 용인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또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여 개 경제개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들어 3년째 1%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유엔 안보리 의장은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안보리 이사국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북한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석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입 금지 그리고 금융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 균열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대자에 이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은 비핵화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과 불가침 조약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같은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악화된 북중 관계, 그리고 체제 균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평양에서 일관된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9일 다른 노벨상 수상자 2명과 북한을 방문하는 노르웨이의 핀 쉬들란 박사는 경제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지난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쉬들란 박사는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 등 평양의 주요 대학에서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치 이사장에 따르면 쉬들란 박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능력 강화의 상호 연관성과 결합을 번영과 빈곤 퇴치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처방하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입장을 바꾸는 최적의 정부 정책의 시간 비일관성을 시장 경제가 처한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좋은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이어 그런 의지가 없을 경우 경제정책이 단기 목표에 치우쳐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장기적 일관성의 혜택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복리가 불필요하게 낮아지고 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할 계획입니다. 쉬들란 박사는 또 2008년에서 2009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친 금융위기의 원인을 경제정책 기반의 불투명성으로 진단하고 시장경제에서는 미래의 정책 환경을 예견할 수 있는 풍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 학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쉬들란 박사를 비롯해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2004년 화학상 수상자인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아노베르 박사는 오는 29일 평양을 방문해 다음 달 6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서 야생 동식물 61종이 산림 황폐화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산림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은행은 15일 전 세계 인구와 환경, 경제 등을 분석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유엔환경계획 UNEP 등 52개 국제기구와 협력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산림 황폐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61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VOA에 별도로 공개한 북한 산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북한에서 포유류 9종과 조류 27종, 어류 17종, 식물 8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산림이 매년 1.83%의 비율로 황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214개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산림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황폐해지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토고로 4.09%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나이지리아 3.12%, 파키스탄 2.03%,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1.93%,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1.88% 순이었습니다. 남한의 산림 황폐화 비율은 0.11%로 전 세계 평균인 0.09%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1990년 8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던 북한 산림 면적이 2015년 현재 5만 제곱킬로미터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평양시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현재 산림 면적은 남한 6만 2천 제곱킬로미터에 비해 19%가량 작습니다. 지난 199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이 남한보다 34% 정도 컸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 산림이 남한에 비해 크게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북한 전체 토지 면적의 2.5% 정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2012년 기준으로 북한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27.9%가 영양실조로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2명이 사망했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백두산 천지 아래에 부분적으로 녹은 상태의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산 활동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은 최근 과학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기고한 연구 결과를 통해 백두산 천지 아래 부분적으로 녹은 상태의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영토에 있는 백두산의 지질 구조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과학자 7명과 미국, 영국, 중국 과학자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백두산 천지 반경 60km 지역에 광대역 지진계 6대를 설치해 2013년 8월부터 1년간 발생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진파는 지진의 진행 방향으로 진동하는 종파와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로 구성되며 두 파가 지진계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땅속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천지에서 60km 떨어진 곳은 지각 두께가 35km로 두꺼웠고 종파와 횡파 간 속도 비율도 1.76에서 1.79로 인근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 천지 20km 이내 지역에서는 지각의 두께가 얇아졌고 종파와 횡파 간 속도 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천지 바로 아래 지역에서는 속도 비율이 1.87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백두산 천지 20km 이내 지역의 지각이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는 마그마 활동으로 인해 변형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종파와 횡파 간 속도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이 지역의 지각 5km와 10km 아래에 부분적으로 녹은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마그마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백두산 일대에서 목격된 불안정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화산지대 아래 녹은 상태의 마그마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화산활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해먼드 영국 유니버시티 칼러지 런던의 제임스 해먼드 교수는 미국의 인문지리 전문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백두산 천지의 지각 아래 마그마가 있다고 해서 곧 화산이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먼드 교수는 백두산 천지 아래 얼마나 많은 양의 마그마가 있는지 등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은 고려 정종 때인 서기 946년과 947년 두 차례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뒤 휴지기 상태지만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활동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의 풍경입니다.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최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가 망명한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해외 거주 탈북자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영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탈북했을 때보다 더 놀랐습니다. 지난 1990년대 러시아 연희준의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탈출한 50대 탈북 남성 박명수 씨의 말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가 해외 노동자들의 집단 망명 사태에 놀라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철통 같은 북한 보위부의 감시 아래 13명이 뜻을 모아 단체 행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성분이 좋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등졌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보위원이 한 명 젊은 일도 안 하고 나와 집집이 됐어요.
볼륨만 나오는데 프락시가 살고 연결되고 옆에 친구하고도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 속내를 그것도 제가 혼자서 넘어오는 것도 2년을 또 돌아다니면서 정말 겨우 힘들게 넘어왔어요. 와, 13명이.
박 씨는 가족이 단체로 넘어온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일은 남북 분단 후 처음 본다며 고위 간부의 망명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견지어 보면요. 파견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요. 그 가족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거고. 사람 뭐 싹쓸이겠죠. 그 보낸 사람이나 그 파견돼 나와서 관리하던 사람이나 뭐 일체 다 싹쓸이죠. 그 소문이 쫙 날 거고 자들이 다 동창생들도 있을 거고 동료들 가족 친척 다 소문이 퍼지면은 이제 굉장히 이거 흔들릴 거고.
박 씨는 그러면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탈출 자체가 예상치 못할 일은 아니라며 외부 세계의 경험이 의식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공방을 갔었는데 공지가 들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행범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벌써 느껴요. 걔들은 또 중쪽에 나와 있었으면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울타리 속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되게 빨리 머리에 빨리 들어와요.
미동부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성민 씨 역시 달라진 의식은 행동을 바꾸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북한에서 하는 그 선전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탈북이라는 걸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 씨는 북한 정부가 이번 일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노동자들의 망명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자들은 해외 노동자 집단 망명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벌목공 출신인 안드레아 김 씨는 당시 첫 월급을 받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나오자마자 그거는 바로 불만이 생겼어요. 월급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말하던 그런 때 월급이 액수가 아니었고요. 이제 나와보니까 1000개월 보면 한 90만 원 정도였거든요. 새벽부터 저녁 밤까지 우리가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그 돈이 안 되니까 굉장히 놀랐죠.
안드레아 김 씨는 러시아 내 사업소에서 노동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심하게 다친 노동자들이 시체로 버려지는 등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영국 내 북한인권비영리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가 더 심할 거예요. 아마도 더 심할 거고 서로 서로를 서로 믿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서로 서로를 감시하고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13명의 기순한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두가 이제 북한에 있는 정부를 자체를 한멸을 느끼고 그 생각이 모두 다 같았다고 봐요. 그 생각이 모두 다 같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빛이 있고 그 빛을 찾아서 아마 떠났던 것이 13명의 마음이 아마 통했던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그 한 글자로 해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탈북 남성 앤드류 리 씨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목표 매출을 채우라는 압박감이 이들을 탈출로 내몰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기에 이들이 탈출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갈등이 많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상황에 끌려 따라 나선 사람도 있을 거라 말하는 탈북자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김 씨입니다.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혼자 남았다면 더 다칠 수 있고 불안한 사실이니까 아니까.
김 씨는 러시아에서 함께 일하던 9명의 벌목공이 집단 탈출을 시도했고 당시 상황에 끌려 따라 나선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13명의 망명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김 씨로만 소개하는 시카고 거주 20대 탈북 남성입니다.
어떤 가족?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러나 안드레아 김 씨는 가족 때문에 탈출을 결심하기까지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지옥 같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자기는 항상 간절히 발목을 잡죠. 지옥인 생활에다 천국을 맛보면 죽어서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결단하는 거예요.
앤드류 리 씨는 13명의 망명자들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집단 탈출 공개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에 의해서 좀 많이 이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저는 남겨진 가족들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3명이 탈북을 하면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딸을 쓰고 형제가 있으면 또 형제들이 또 13명 플러스 이제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정부로부터 이제 압력을 받고 이제 북한 정부로부터 뭐 탄압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이번 이 발표가 누구를 위한 발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앤드류 리 씨는 만약 이들의 가족이 북한 정권의 탄압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만행을 기억해 훗날 이들을 고발할 증인이 돼달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리 씨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집단 망명 사태로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사태의 주인공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탈출을 감행한 북한 주민과 그들의 가족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공식적으로 언제부터입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이란 방문입니다. 1962년 양국이 수교를 맺었고요. 1977년 양국은 우호의 상징으로 서울에 테헤란로를 만들고 이란에는 서울로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고 또 이란이 반미혁명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양국 정상들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방문을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한국으로서도 실리적인 외교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 이란으로서는 세계 경제대국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또 한국은 중동의 그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이란에 진출하면서 수출 부진의 어떤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반하는 경제사절단의 규모가 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보건, 환경, 해양수산 분야 등 3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경제사절단으로 꾸려졌습니다. 한국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7월이죠. 이란의 핵포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이란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경제사절단 모집에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이 꾸려졌고 또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대감이 지금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원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1위에서 2위 정도, 뭐 자원부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란 인구가 7,800만 명, 이 한국 경제계는 중동 최대 내수시장인 이란에서의 수출 특수,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국 기업과 드라마도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반미혁명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서방국가들의 대이란 제재 당시 한국도 사실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한국 기업이 이란에 그대로 남아서 영업을 계속했었고요. 덕분에 이란에서는 한국 상품과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드라마, 이 대장금,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한류로 인한 이란 사회의 친근감도 만들어졌는데 이번 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또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면서 과연 히잡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는 히잡을 써야 하겠지만 여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히잡을 굳이 대통령이 써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그 박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는 이슬람 사원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쓰면서 이렇게 절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역사적인 이란 방문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데 이 달 탐사선의 실을 첨단 장비가 서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2018년에 쏘아올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의 실을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이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발표라고 합니다. 550kg 규모로 개발되는 한국의 첫 달 탐사선. 이 달 전체 표면을 찍을 수 있는 영상기기인 편광 카메라가 실리고요. 달 주변의 그 미세한 자기장 세기를 살필 수 있는 자기장 측정기. 달 표면을 이루는 원소의 성분과 분포 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광기 등 세 종의 장비를 싣고 지구를 출발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년 이상 100km 고도로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표면과 주변 환경 연구 등 달 자원 탐사가 주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런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 한국으로서는 첫 우주 탐사 프로젝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우주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전통의 우주 개발 강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인도도 참여하고 있는 달 탐사 개발에 한국이 세계 7번째로 도전을 하는 것인데요. 이 한국의 달 탐사 개발 계획은 2014년부터 시작됐고 204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달 탐사를 위한 사전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2018년에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해서 달 탐사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후 2020년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서 달에 한국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7일부터 4일간 한국에서 제2차 한미우주협력회의를 엽니다. 한국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TV 드라마가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배우의 모습을 실은 중국 우표가 발행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자세히 들어보죠. 화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박혜진 씨입니다. 1983년생, 올해 나이 33살의 남자 탤런트입니다. 2006년에 그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 10년차 배우입니다. 이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2012년부터는 아예 중국에 진출해서 여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우정국에서 발행한 한정판 우표, 일반 우표 인물로 선정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유명 인사들이 이벤트성 행사로 만드는 그런 일회성 우표가 아니라 공식 우표에 한국 사람이 실린 것이 처음이랍니다. 한 자체에 698위안짜리 한정판 100세트, 또 중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80전짜리 일반 우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특히 그 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물 100명을 선정하는 사업에 한국 배우가 뽑혔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5월에 출시되는 전화카드가 있고요. 이 얼굴이 그대로 새겨진 은빛 기념주화도 또 출시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외국인 배우가 아니라 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됐다는 것, 대단한 인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 우정국과 통신부가 중국의 꿈을 이루다, 뭐 한자로 원몽 중국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문화 분야 종사자 중 최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 그들의 사진을 활용한 우표와 전화카드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로 올라가는 인물들은 중국의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뭐 이런 분들인데 다섯 번째 모델로 한국 배우 박혜진 씨가 선정된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박혜진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 한류 스타이긴 하지만 중국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아시아 스타상도 받았고요. 또 중국에서 계속 기부도 하고 선행도 베풀었던 점 크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다른 외무장관들과 함께 국제사회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아랍어로 다에시라고 부르는 수니파 테러 조직 ISIL 문제였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들의 공격과 인권 유린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테러 조직 다에시를 소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테러 조직 다에시 격퇴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정치를 안정시킬 경우 테러 조직 다에시를 소탕하기가 한결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시리아의 평화를 되찾는 것은 난민들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라크의 주권과 단합된 이라크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의 아바디 총리와 그가 추진하는 개혁, 이라크의 화해와 포용적인 정부 운영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국 장관들은 이라크의 군사력이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서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현지 정부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전, 항해와 비행의 자유, 그리고 합법적 무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의 갈등이 군사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국제법에 따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각국이 이 같은 방침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장차 우리 시민과 젊은 세대들을 보다 평화롭게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